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 개인 16명과 선박 6척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4일 북한 개인과 선박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은 구룡호, 화성호, 은유로, 에버글로리오, 김운산호, 그리고 을지봉 6호 등 총 6척으로 모두 북한 선적입니다. 이 중에서 화물선인 을지봉 6호는 지난 9월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로 운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인 16명 중 대다수는 조선연봉 총무역회사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금융거래를 위해 일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들을 현 거주국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제재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유조선이 동중국 해상에서 다른 유조선과 환적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해상 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지난 20일 북한 선적의 유조선 예성강 1호가 동중국해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 유조선으로부터 화물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두 선박이 모두 유조선인 만큼 석유를 옮겨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각된 예성강 1호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의 입항 금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박입니다. 이 선박은 이번에 예성강 1호 대신 송해호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예성강 1호는 지난해 11월에도 해상에서 선중류를 환적한 바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국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24일 기자들에게 같은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가서 선수단을 격려하고 싶다면서 처음으로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놓고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를 보류해왔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 고위관리는 어제 펜스 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을 선전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평창을 방문해 미국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한편 올림픽이 2주간의 선전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짐 매티슨 미국 국방장관은 베트남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매티슨 장관은 24일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베트남 간의 방위협력 관계가 한층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베트남 방문은 베트남 전의 전환점이 된 북베트남과 베트공의 구정대공세 50주년을 며칠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우리의 과거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남중국해 해안선에 위치한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을 언급하며 베트남은 영내 번영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미국이 베트남과 방위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비판에 동참하며 자국주재 북한 인사들을 추방하는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24일 미국이 무인기 드론으로 이슬람 무장단체를 공격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군 무인기가 아프가니스탄 스핀달 지역에 있는 난민촌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은 그 같은 일방적인 행동은 테러리즘과 싸우는 양국 간 협력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지난해 11월 보수 이슬람 정책을 고수하는 중동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상업 영화 상영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발표했었죠. 최근 사우디의 제다시에서 35년 만에 첫 상업 영화 상영 행사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100여 명의 시민들이 한 손엔 팝콘, 그러니까 강냉이 과자를 들고 영화관에 찾았는데요. 자, 오랜만에 사우디 국민들이 만난 상업 영화는 바로 미국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즉 만화 영화였습니다. 이 그림 문자인 이모지의 이야기를 다룬 이모지 무비와 말썽꾸러기 두 학생이 교장 선생님에게 최면을 거는 코미디 만화 영화 캡틴 언더팬츠였는데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주말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외출할 곳을 찾아 나서야 했던 부모들 역시 영화관 나들이에 매우 흡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우디 당국은 오는 3월에 상업 영화관의 전면적인 영업을 허가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2030년까지 복합 상영관 300곳을 새로 짓고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8도에서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로 최강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2도, 신의주는 영하 19도에서 영하 1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8도, 함흥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최근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콘서트 투어 중단을 선언한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닐 다이아몬드 노래 골라봤습니다. 슬픈 마음을 노래로 부르면 위로가 된다는 송송 블루 들어보시죠.
a subject to the blues now and then. But when you take the blues and make a song, you sing them out again. You sing them out again. Song sung blue, weeping like a willow. Song sung blue, sleeping on my pillow. Funny thing, but you can sing it with a cry in your voice. Before you know it, get to feeling good. You simply got no choice. Take the blues and make a song. You sing them out again. Song sung blue, weeping like a willow. Song sung blue, sleeping on my pillow. Funny thing, but you can sing it with a cry in your voice. And before you know it, started feeling good. You simply got no choice. Song sung blue. So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등의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하면서 중국 등과 무역 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인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등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한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네, 미국에서 외국산 가정용 세탁기 또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태양광 모듈 등에 전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매기는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는데요. 해당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과 한국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의 반응부터 들여다볼까요?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면서 해당 상품의 수출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다치게 할 수 있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화 대변인은 미국 통상당국을 겨냥해서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의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고도 자신은 무사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번 세이프가드로 중국의 수출 경제가 부담을 안게 됐지만 미국도 역시 피해를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미국이 어떤 피해를 본다는 겁니까?
네, 미국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화 대변인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경제 전문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당국이 미국의 이번 조치를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는 식으로 맞대응해서 경제규모 세계 1, 2위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본격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국 내에서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내에서는 이번 조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미국 매체들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오히려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물건값만 올라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
예, ABC 방송도 같은 전망을 했는데요. 미국인들이 이미 삼성이라든지 LG의 세탁기를 애용하고 있는데 첫 해에 최소한 20%, 많게는 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세이프가드 관세만큼 가격이 높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찾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산업의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ABC 방송은 짚었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와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태양광 산업이 위축되면 미국 내 관련 일자리 2만 3천 개까지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이 세이프가드 문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가전업체들 그리고 태양광 업계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자극을 받아서 삼성, LG가 미국에 서둘러서 공장을 짓게 될 거라고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Our companies will not be taken advantage of anymore. And our workers are going to have lots of really great jobs.
네, 미국 업체들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번 조치를 통해서 해당 제품들을 미국에서 더 많이 만들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게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한국 정부도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는데 후속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를 세계무역기구의 WTO에 제소할 방침을 밝히면서 승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할 양자협의를 미국 무역대표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협의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WTO 관련 규정에 맞지 않은 과도한 조처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 세이프가드 주요 내용의 완화 또는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당국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의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참석한다고 밝혔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9일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4일자 산케이 신문과의 대담에서 재반 사정이 허락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해서 일본 선수들을 격려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재반 사정이 허락하면이라는 이런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일본과 한국 언론들은 그동안 평창올림픽 참석 여부에 부정적이었던 아베 총리가 이 마음을 바꾼 걸로 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일본이 아베 총리 방한 의사를 전달해 온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로 이웃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이 아베 총리의 참석 여부에 좀 부정적이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를 놓고 두 나라가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양국 외교장관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이른바 위안부 문제 합의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한국 정부가 재검토 끝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면서 양국 간의 최대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아베 총리가 한국에 가면 어떤 식으로든 이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나고 싶다고 밝히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새 조치를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데요. 청와대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말할 거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자, 한국은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로 일본이 출연한 10만엔 가운데서 이미 집행된 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받은 돈을 앞으로 쓰지 않겠다는 건데요. 미화로 약 900만 달러, 10만엔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합의 이행을 위해서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도 올해 안에 청산하겠다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이 재단 청산과 관련해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는 어떤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까?
네, 24일자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키 겐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전날 주일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가나스키 국장은 또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다시 한번 요구했다고 이 산케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23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조슈아 웡 비서장은 지난 2014년 홍콩에서 발생한 이 대규모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17일에 당시 시위 점거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법정 모독죄로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슈아 웡 비서장은 항소했고요. 일주일이 채 안 돼서 보석 석방됐습니다.
네. 자, 웡 비서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지난해 8월에도 홍콩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불법 집회 참가죄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2개월 복역 중에 보석으로 풀려났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른 죄목으로 3개월 만에 다시 투옥됐던 겁니다.
예. 자, 재판부는 웡 비서장이 보석을 허가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항소법원 판사는 2014년 이른바 홍콩 우산혁명 당시 이 조슈아 웡의 나이가 아직 10대였다면서 1심 구형이 웡의 당시 나이를 충분히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조슈아 웡 씨의 동료로 또 다른 민주화 운동가인 라파엘 웡 씨는 앞서 같은 이유로 4개월 15일의 구형이 내려졌는데요. 이 라파엘 웡 씨는 보석이 거부됐습니다. 참고로 라파엘 웡 씨는 지금 29살, 조슈아 웡 씨는 21살입니다.
네. 자, 이날 항소 재판정 앞에서 작은 시위도 있었다고요.
네,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서 정치적 처형, 사법 과잉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또 시민 불복종, 두려움 없는 투쟁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조슈아 웡 비서장은 이날 미화로 약 1,3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 홍콩을 떠나지 않고 정기적으로 당국의 근황을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이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예, 홍콩은 영국에 99년 동안 조차됐다가 지난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건데요. 당시 중국은 이 홍콩을 특별 행정구로 삼고 향후 50년 동안 사회, 경제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이른바 일국 양제를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최고 지도자격인 이 행정장관 선거에 본토 중국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어서 사실상 친중국 인사가 뽑히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고요. 홍콩 민주화운동가들은 이 행정장관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홍콩 행정장관이 누구죠?
네, 지난해 3월에 선출된 캐리람 장관인데요. 친중국 성향의 강경파 여성 정치인입니다.
예.
예, 우산혁명 당시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켜서 민주화운동가들의 비판을 받기도 한 인물인데요. 지난해 7월 람 장관 취임 행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해서 이 람 장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페드 의장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2016년 미국의 흡연율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 아카데미상 후보작들이 발표된 가운데 Shape of Water와 덩케르크가 여러 부문 후보로 올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았군요.
네, 연방상원이 23일 찬성 84대 반대 13, 찬성 84표 대 반대 13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4명, 민주당 쪽에서 8명, 그리고 무소속 1명이 인준에 반대했습니다. 파월 지명자는 다음 달 3일 임기가 끝나는 제닛 옐런 현 의장을 대체하게 됩니다.
네, 자 연방준비제도를 줄여서 보통 연준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곳이지요?
맞습니다. 이 각국의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기준금리를 통해서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등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연준은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합니다.
네, 이 상원 인준을 받은 파월 지명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네, 올해 64살이고요. 지난 5년 반 동안 연준 이사로 일해왔습니다. 미국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는데요. 이 파월 지명자는 변호사로 일하다가 투자은행 쪽에서 긴 경력을 쌓았고요. 또 연방 재무부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이 연준 이사로 지명이 됐었죠.
네. 자, 정치학과 법학을 공부했으면 경제학을 전공하지는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학 학위가 없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파월 지명자는 재정과 공공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파월 지명자가 연준 의장 자리에 오른 뒤에 과연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궁금한데요.
네, 아마도 전임 옐런 의장의 정책 기조를 대부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옐런 의장은 경제성장을 적절히 뒷받침하면서도 동시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폈는데요. 옐런 연준 의장 체제 아래 미국 경제는 이 실업률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순항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자 이런 세간의 평가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이 옐런 현 의장을 매우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었는데 네. 굳이 새로 후임자를 뽑은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그 금융 규제 문제에 대한 성향 때문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옐런 의장은 금융기관 규제를 지지하는데요. 규제 완화를 외쳐온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는 다소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파월 지명자가 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금리 문제인데요. 전임 옐런 의장처럼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리를 조정해 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예, 연준은 지난 몇 년간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죠?
네, 연준이 10년 전에 주저앉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대로 내렸었는데요. 옐런 의장은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새로 연준을 이끌어갈 파월 지명자도 이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기준금리 외에 눈여겨봐야 할 항목이라면 또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경기를 살린다고 엄청난 양의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시장에 풀었었는데 이를 양적 완화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들인 채권을 팔아서 정리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는 효과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또 금융 규제에 대한 파월 지명자의 태도도 또 눈길을 끄는데요. 이 파월 지명자는 현 규제 수준이 충분하다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월 지명자 인준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금융제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들을 파월 지명자가 철회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미국 성인의 흡연율이 발표됐는데요.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폐협회 ALA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2016년 기준으로 미국 성인 가운데 약 15.5%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는 흡연율은 남성이 17.6%, 여성이 13.5%였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약 3,780만 명이 담배를 피우는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약 8%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미국 내 성인 흡연율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2015년에 이 성인 흡연율이 20.9%였는데요. 그간 흡연율이 많이 내려간 겁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이 전년인 2015년과 비교할 때 흡연율이 조금 올랐는데요. 2015년의 성인 흡연율은 15.1%였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수십 년간 이 미국에서 담배를 아예 끊거나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안에서 이 담배 때문에 병을 얻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좀 여전히 많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미국 안에서 흡연 관련 질환으로 매년 48만 명 이상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인구 집단별로는 흡연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공공보조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흡연율이 33%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예.
또 미국 본토 원주민이나 알래스카 원주민의 흡연율은 29% 가깝게 나왔고요. 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도 흡연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ALA 측은 이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거나 미주 원주민 등 이 특정 계층 미국인들이 직접 흡연이나 2차 흡연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담배 회사들은 이런 취약 계층을 겨냥해서 중점적으로 담배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미국 내 각 지역 정부는 이 금연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담배 광고를 규제하고 흡연 허용 연령을 높이는 등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활발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폐협회 ALA는 특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나이를 21살로 올리려고 각 주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은 21살이 되지 않아도 담배를 살 수 있는 주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오리건, 메인, 하와이 그리고 뉴저지 이렇게 5개 주에서만 흡연 허용 연령이 21살 이상이고요. 이 대부분 다른 주는 18살 이상입니다.
예.
흡연 허용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청소년들이 담배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텐데요. 이걸 21살로 올려서 흡연 인구를 줄이자는 것이 ALA의 주장입니다. ALA는 그 밖에 금연 장려 정책으로 금연 구역 확대, 담뱃세 인상, 그리고 금연 프로그램 기금 확대 등을 권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면 미국뿐 아니라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행사인데요. 자,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작들이 발표됐군요.
네, 올해로 90회를 맞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오는 3월 4일에 열리는데요. 올해 아카데미상에서 경합할 후보작들이 발표됐습니다.
네, 자, 아카데미상이 어떤 상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죠. 이 아카데미 시상식은 매년 봄에 이 영화의 본고장인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데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는 상인 이 아카데미는 전해 발표된 미국 영화와 또 미국에서 상영된 외국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최대의 영화상이자 또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매년 아카데미상 후보가 발표되면 무엇보다 이 작품상 후보에 관심이 가는데요. 올해에는 어떤 작품들이 후보에 올랐습니까?
네, 거장 감독 기예르모 델 토로의 이 쉐이프 오브 워러가 올라가 있고요. 또 다른 거물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의 덩케르크도 이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 Three Billboards, Lady Bird, Get Out 등 평단의 극찬을 받은 작품들이 작품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Shape of Water는 물의 형태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이 Shape of Water는 작품상을 포함해서 모두 13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가 있고요. 덩케르크는 8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 아카데미상하고 비슷한 성격의 행사로 이 골든글로브상과 배우조합상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죠?
네, 골든글로브와 이 배우조합상에서는 Three Billboards가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 아카데미상 1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말씀드린 이 Shape of Water는 골든글로브에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작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큰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맞습니다. 뭐 가장 눈길을 끄는 이 작품상 수상작이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랄라랜드가 이 작품상 수상작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당시 랄라랜드 영화 관계자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뭐 수상 소감까지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수가 있었다면서 이 수상작이 문라이트라는 정정 발표가 나와서 사람들이 참 황당해했는데요.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게 혹시 있습니까?
올해 없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옥자가 시각 후보상 후보로 거론됐는데 결국 최종 후보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시선을 끄는 배우라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네, 뭐 무엇보다 이 대배우라고 하죠. 이 메릴 스트립 씨를 들 수가 있는데요. 스트립 씨는 올해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르면서 아카데미에서만 21번째 후보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또 남우 주연상 후보에 오른 크리스토퍼 플러머 씨는 올해 88살로 이 최고령 후보가 됐습니다.
예. 자, 지난해 또 크게 논란이 됐던 미국 영화계의 성추행 폭로, 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성추행에 항의하는 뜻을 나타냈고요. 또 배우 조합상 시상식에서도 성추행에 반대하고 여성 권리신장을 지지한다는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요.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라고 노래하는 조나스 블루의 Perfect Stranger 함께 하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한국의 지방도시 인천에는 인하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하대학교가 인천과 미국 하와이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대학교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115년 전 하와이에서 시작된 한국의 미국 이민 역사에 얽힌 얘기가 담겨있는 이름이죠. 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와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북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50번째 주 하와이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50번째 주 하와이는 태평양 바다 위에 있는 섬입니다. 하와이 하면 그냥 섬 하나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은 1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의 모임인 군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중에 큰 몇 개의 섬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하와이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하와이 터줏대감입니다. 이소영 하와이 한인문인협회 회장의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네, 하와이가 섬으로 되어 있고요.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섬은 호놀룰루가 들어가 있는 오아후 섬, 그 다음에 하와이도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는 빅아일랜드라고 그러는 게 있고요. 마우이 섬이 있고요. 카와이 섬이 있고 몰로카이. 그 다섯 개의 섬이 중요 섬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섬들이 있어요.
하와이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이 하와이도, 이 하와이 섬인데요. 주 이름과 같다 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흔히 빅아일랜드, 큰 섬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섬은 오하우 섬이고요. 주도인 호놀룰루도 오하우에 있다 보니까 하와이는 이 오하우 섬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태평양 망망대해에 있는 이 섬이 어떻게 해서 미국의 주가 된 걸까요? 이 하와이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하와이 섬에 처음 유럽인이 온 건 1778년이었는데요. 그전까지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섬들마다 따로 왕이나 지도자가 있어서 각각 통치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810년에 유럽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카메하메하 1세라는 왕이 하와이의 모든 섬들을 거의 다 정복하게 되죠. 하지만 1890년대 들어와서 이 왕조는 무너지게 되고요. 당시 하와이에서 사업을 하던 미국인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중심이 돼서 미국과 하와이의 합병이 추진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와이는 미국의 준주로 있다가 1959년에 미 합중국의 마지막 50번째 주가 됩니다. 갓 결혼한 부부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신혼여행지로 손꼽히는 곳, 지상 최후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휴양지다 보니까 하와이 날씨 좋은 거야 익히 짐작할 만도 한데요. 이소영 씨에게 하와이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와이 날씨는요, 항상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날씨인데요. 태풍이 온다든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우기는 겨울이고 여름은 저기 건조한 때인데요. 대개는 다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겨울은 조금 여름보다는 좀 쌀쌀할 때가 있고 특히 밤에는 그렇고요. 습도가 조금 높은 쪽이고요. 바다색이나 그 하늘색이 아주 짙은 푸른색이에요. 열대지방의 색깔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하와이에도 이 겨울이 있긴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하와이의 겨울, 다른 곳처럼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겨울은 아닙니다.
마우이 섬에 아주 높은 산에는 저기 눈이 온다고 그랬는데 보통은 눈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워싱턴 DC의 봄보다 하와이의 겨울이 훨씬 더 따뜻해요. 그래서 조금만 좀 선선해지면은 여자들이 저기 세타를 막 꺼내 입고요, 부츠를 신고요. 이때다 이런 거를 좀 입고 신어보자 하고 다니기 때문에 재밌어요.
하와이는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는 여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를 겨울로 치는데요. 이 두 계절의 차이가 겨우 섭씨 4, 5도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고 해요. 1년 평균 기온이 섭씨 27도 정도 되니까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지상 낙원이 따로 없을 것도 같습니다. 특히 겨울에도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할 수 있다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태평양 바다는 아주 달라요. 대서양 쪽 물은 수온이 낮기 때문에 수영을 하기가 좀 힘들지만 하와이 태평양은 진짜 그 옛날에 사우스 패시픽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 나왔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도요. 네, 아주 항상 따뜻하고 평화롭고 색깔도 아주 뭐라 그럴까 짙은 남색인데 네. 기온이 아주 저기 더울적인 그게 보라색으로 돼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워싱턴 DC도 참 좋고 봄도 아름답던데요. 하와이 이쪽은 훨씬 더 이렇게 원시적이고 원색적이고 그래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망망대해 태평양 바다에 오롯이 떠있는 하와이. 그래서 하와이는 알래스카와 함께 미국의 여구의 주라고 합니다.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주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이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면서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세계적인 휴양지로 발전하다 보니까 점점 물가는 비싸지고 관광객들은 많아지고 순박했던 사람들의 정취가 사라져간다는 말도 들리긴 한데요. 하지만 하와이에는 아직도 때묻지 않은 순박함이 있다고 여행 전문가 조앤 한시는 말합니다.
그 아직도 때묻지 않은 오아후 섬은 그래도 많이 지금 이제 도시화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마우이나 카와이나 그런 곳을 가시게 되면은 그냥 그 어떤 아무도 없는 정말 그런 섬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개발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그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이런 곳이 그 하와이입니다. 그리고 계곡이나 아니면은 비치나 이런 그 바다나 아니면은 여기 뭐 고래 있죠? 뭐 수천 마리의 그냥 그런 고래들을 그냥 보실 수 있고 특별히 뭐 워터 스포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천국이죠. 이런 데가 없죠.
하와이의 유명한 곳 중에 하나, 훌라 댄스라는 민속춤이 있습니다. 이 훌라라는 말 자체가 하와이 원주민 말로 춤이라는 뜻이라는데요. 하와이 민속음악에 맞춰서 허리를 유연하게 돌리면서 추는 춤이죠. 재밌는 건 이 훌라춤에서도 하와이 사람들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는 거라네요. 이소영 씨 얘기입니다.
원래 이 하와이 사람, 하와이안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음이 착하고 부드럽고 유하고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하와이 사람들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훌라 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훌라 댄스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천천히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여유 있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타히티도 똑같은 태평양 섬에 있는 이제 그 나라인데도 거기는 막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또 피지는 이렇게 불 가지고 춤을 추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각 섬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의 차이를 그런 춤만 본다든가 해도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
이소영 씨는 하와이 사람들의 따뜻함을 소개하면서 잠시 목이 메기도 합니다.
호네치 같은 사람들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저기 다른 데서 와서 여기 조금 있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참 좋아요. 내가 하나 먹으면은 너도 하나 주고 싶어. 먹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많아요.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알로하 그러거든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와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뭐 한국 사람 이민자라든 일본 사람 이민자, 중국 사람, 뭐 필리핀어 이런 사람들, 백인들도 그렇고 다 한참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거가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와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에 하와이 얘기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유명한 팝송 가사인데요. 이렇게 읽어야 되고 숙제, 과제가 넘쳐나지만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죠. 나 하기 싫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이 표현을 직역하면 그럴 기분 아니에요 인데요. 무언가를 하기 싫거나 귀찮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I should really work out, but I don't feel like it. 운동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 I really don't feel like going to school today. 오늘 정말 학교 가기 싫다. I've been so laz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나 요즘 게을리 지냈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든. I don't feel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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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I don't feel like it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앞서 이 타박타박 미국 이야기 시간에 하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아름다운 섬 하와이를 꿈꾼다는 페리 코모의 I'm Dreaming of Hawaii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Ukuleles are playing, your heart will keep saying, I've found a new home. The trade winds seem to say, we hope you'll stay. It's here you'll find that long for peace of mind. There's no man in Hawaii. It's
long for peace. of mine, this romance in Hawaii, it's heaven by the se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위한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는데 최대 압박 캠페인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들은 북한에 그동안 일치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정책과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역내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는 이 같은 공동의 대의는 북한이 분열과 대립을 시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틸러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참가국들과 함께 제재 회피와 밀수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선박 간의 불법 환적에 대해 국제적인 해상 차단 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더 강력한 유엔 제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최대 압박 캠페인의 목적은 항상 그래왔듯이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생산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협상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아직 스스로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우리의 통로가 항상 열려있고 어디서 우리를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추구할 준비가 진정으로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도발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분명한 행동을 할 때까지 국제사회는 단합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